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10장 나 바울은 부드럽고 너그러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는 약하나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속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의 무기는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로 인간적인 논쟁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온갖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도 자기 못지않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하여 내가 좀 지나칠 정도로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이 좀 지나쳤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는 힘이 있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를 직접 대해보면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행동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잣대로 하여 스스로 재고 자신들을 표준으로 삼아 거기에 스스로를 견주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맨 처음 그 먼 곳까지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들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러분이 도시 너머에 있는 지역에 가서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3장.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네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장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테라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레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십시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어떤 과거의 우리들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기록을 하였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엇으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말 우리는 신랑으로 불시에 오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러움이 없는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신 자들이라면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친정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다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경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우리의 가진 것은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도구들의 흥미를 빼앗기고 정신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많은 사람은 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연장이 부족하면 힘들게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 많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서로 나눠 써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연장들은 우리가 천국으로 혼인예식을 완성한 후에 버리고 가야만 하는 도구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성도라 불리는데 합당한가? 모든 신앙의 삶을 적당히로 얼버무리는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지?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축약을 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성결, 성결, 성결이 우리의 삶의 슬로건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권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한 번은 들을만한 말씀 정도로 이해한다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 저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하반절의 말씀 중심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원립으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당부도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에서 나오는 친절, 상냥함입니다. 말을 해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천국의 시민의 등목이지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래 참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늘 너무 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옷 입고 한 것인데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런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 옷 입은 모습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곧잘 미워하고 분내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자주 하곤 합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성도라는 자각을 갖는 사람이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고 관용과 따스함이 없다면 천국까지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데도 세상과 꼭 같구나. 교회가 이런 덕목으로 세상과 다를 때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인 성도가 더 귀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천국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족이 미워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도라는 구별된 명칭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의 삶의 연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리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죄받은 사실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일은 이 땅에서 적어도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 중심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튼튼한 띠는 사랑의 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결속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5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도 평강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많아도 평화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완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말씀을 풍성히 삶에 누릴 때 위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삶의 논리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는 머리에만 가진 이성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하여 하는 것 삶 자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는 기도의 말씀과 함께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부하고 있습니다. 혼인 예식, 천국이 가까웠음을 서로 격려하며 천국의 노래와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서로 제시하며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본체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면도 갖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도 그의 가장 인간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의 고민과 고통, 두려움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장담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이제 곧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짊어지실 때 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못에 찔린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까지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속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과 희생제물이 번제로 혹은 속죄제로 제단에 드려졌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곧 포도나무이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 36절에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신다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어떤 동정심을 갖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 눈먼 자, 절른 발이, 잃어버린 죄인들, 그리고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 무덤에서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온 피조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사람을 민망히 여기셨다면, 곧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 하는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동정심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게을리하거나 부족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만족에 빠져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이나 레윈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을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패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